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발을 비춰주시고 길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새 한국에요. 굉장히 그 성형이 유행하고 또 화장이 그 발달되어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더 예쁘게, 좀 더 낫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그 뭐 피부에도 그렇고 몸에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뭐 피부를 보호한다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낫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모든 거 저희 스스로의 그 어떠한 약점, 잘못된 거나 실수나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어 하고요. 또 어떠한 그 남에게 자랑거리,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좋은 점수 받으면 막 시험지 들고 와서 성적표 들고 와서 자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감춰버리거나 이렇게 뭔가 쭈삐거린다 그럴까. 그러한 것처럼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이 정말 죄밖에 없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정말 어둠이 없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막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는 어떤 빛을 비추는데 그것이 막아져야 그 뒷면이 뒷부분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은 뭐든지 다 꿰뚫는다. 흑암도 빛이랑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음침한 것도, 어떠한 부패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면하기가, 직시하기가 겁나고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옹호를 하면서 회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자기의 것은 그렇게 허물이랑 그 잘못이 드러나는 거를 원치 않는데 근데 우리는 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찾아내고요.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지적해서 그거를 밝히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을 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춰져 있으나 드러나 있으나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같은 인생이라 다 같이 죄인이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한 것처럼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형제 눈에 티를 뽑아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티가 없다도 아니고 잘못을 안 했다.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상대방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다 있지만 그러나 너 자신은 어떠냐 하는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것은 씻기 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은 없는 것을 뭔가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기 원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은 발목 잡아 끌어들이려고 하고 정말 아주 심보가 고약한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인터넷 그 악플이라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자기 신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정말 인간이 얼굴을 대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리고 자기 얼굴이 밝혀진다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그냥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것에는 동조자가 굉장히 많이 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정말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비가 돼서 중독성이 돼서 하는데 재미가 들리고 그렇게 해서 남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남을 정말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치명상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도 그 연기가 났다는 그 자체로 그들의 삶이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거듭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사회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게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도요. 그러면 아주 댓글 다는 자체를 막냐 하면은 그걸 안 해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놓고 유혹에 걸리지 말라고만 자꾸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심리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심리에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말하자면 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자꾸 불지르는 그런 매스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남을 중상모략해도 그것이 다 기사화돼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자꾸 전달되게 해서 모든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냅니다. 그것이 참 인간의 뭐냐 하면은 그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인간의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의 뒷얘기들을 하고 뒷소문을 하고 지나간 옛날 얘기들을 또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하는데 잘한 것보다는 뭐예요? 남의 흉들을 보고 그리고 정말 남의 흠집들을 내는 것, 남의 가십들을 얘기하는 것은 훨씬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 못해도 사람들이 한 그런 뒷소문의 얘기는 왜 그렇게 잘들 기억하고 있는지 드라마는 한 시간을 보지만 성경 한 시간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설교 한 시간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다 뭔가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것을 정말 그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그 작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고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동안 다른 것에 쫓겨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는 귀 기울일 시간이 없고 그것에 마음을 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야만 우리가 아는데 그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그것은 즉 말씀대로 삶으로서만 그분하고 나하고 간에 그 틈, 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꾸 거리낄 걸 만들고 자기 옹호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의를 만들면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내 지식의 어떠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었답니다. 살수 있다예요. 살기 원한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옛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런 그릇된 것, 그들이 자기의 의를 힘껏 내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서 악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왜 똑같이 하느냐예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옛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지금 물고 먹으려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비교 경쟁하면서 자기들이 특수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한테 짓밟히지 않기 원하고 남에게 업세여김 받지 않기 원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세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적인 거로, 그들의 과거로, 그들의 지금 어떠한 그몇 가지 드러난 그 실수와 약점으로 인해서, 그 약한 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간 자체, 인격 자체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가 정말 어려서 기저귀를 누구가 안 갈아주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직장암이 걸리시고 또그암 말기로 호스피스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됐을 때 아버지가 참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잘 변소에 가서 자기 그 오물 처리를 자기가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해줬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젖먹여주고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어주고 해서 우리가 자랐는데 어느 생각 우리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몸에 어떤 부분이 장애가 되면 우리는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인격의, 그 인간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수준이라 그럴까? 정말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자라왔고, 어떻게 해서 살아왔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아기로 태어났지만 뭐 중간에 병이 걸렸던 노년이 돼서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시던 그냥 어떻게 해요?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아기로 시작하지만 병약해가지고 내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점점 할수 없게 되는 그것을 우린 직면해야 돼요. 근데 직면했을 때내 가치가 없어지나 내가 이제는 막 옛날처럼 뛸 수가 없다. 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누군가가 내 대소변을 가려줘야 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가진 거, 할수 있는 것 갖고 무게를 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한 판단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재니까,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로 아주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로 구세주일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는데 그 보는 대상의 가장 그 정말 기본적인 그 잣대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이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이웃이 내 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이웃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너하고 달리 한치 건너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네 몸처럼 생각해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지체는 실질적으로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우리들은 형제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비교 경쟁하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형제끼리 비교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형제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형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가 형제로서의 형제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 말을 다 들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식들을 이끌라고 하니까 오히려 부모 말을 계속 잘 들으면은 부모한테 쥐어서 사랑꼬실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한테 순종하고 순종만 하고 자라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세대가 더안 그래요. 뭐 부모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정말 뿔 달린 것처럼 부모를 들이받고 무조건 부모에게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공경한다든지 뭔가 존경하면서 그 조출 모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제각기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가 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어떤 스타성과 그 사람들의 재주와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어떠한 영광에 자기도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 정말 어떠한 한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뭐랄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법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자면 부모가 되면 자식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 큰 형이 되면 동생들이 약하고 어리니까 또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성숙하거나 뭔가 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하라고요. 정말 더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지,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돌보는 거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 돌보는 거지, 아이가 어른 돌보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특수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끼리 가는 게 아니라 병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 오래 참고가 일본 말로는 관용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오래 참고라는 건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인 한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받아주라, 관용하라. 이것이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 그 한마음 코이노니아라고 정신 그 지체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과 또그 뭐라 그럴까?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본에서 그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이렇게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확 붙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지쳤다고 그냥 확 놔버리지 않는 거.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붙들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들도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은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살리실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어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에 무슨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 어떤 일꾼이 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 성장하는데, 뭐, 교회 그 짓는데, 내세울 수 있는 또 유익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들에게서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왜? 교회는 성령이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가시는 그 교회가 참 교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짓는 그런 교회가, 그 건물과 그 조직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짓는 교회는 하루에 수십 곳도 세웠다가 또 수십 곳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그 누구도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전에 중동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소아과 의사셨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가셔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근데 그 아기가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 양육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아과 의사로 들어가서 선교사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니까 소아과 의사로 들어가서 배치된 곳은 장애인들 그것도 그 정신장애인들의 그 병원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아무리 키워봤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해도 걔네들은 1대1을 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이 커서 뭔가 일꾼이 돼서 그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까, 있을까 했는데 그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서는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아이가 아프고 나서 그 아이 하나의 생명의 그 가치가 그 아이가 건강하든 아니든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뭐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든 아니든이 아니라 그 아이 하나의 가치가 정말 전 세계보다 크다는 그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정말 그 마음을 놓고 자기가 그 정신지체 장애자인 그 아이들을 오직 뭐예요? 하나 사역의 도구로 하나의 그냥 복음의 그 자기가 씨를 뿌릴 대상으로만 봤지. 정말 그 아이들의 가치와 그 아이들의 사랑, 그 아이들의 무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막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고통보다는 내 조그마한 아픔과 내 조그마한 어려움이 그냥 너무나 내게 큰 거예요. 뭐 외로움이 더 크고 또 나의 어떤 억울함이 훨씬 더 크고 다른 사람의 피가 철철 나도 내 손에 그 가시 박힌 그것이 더 내게 아픔이 다가오는 그런 수준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나? 어떻게 복음으로 사나?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사나?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고 그냥 죄 중에서 할수 없는 하우브리 같은 어리석은 자요.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도 못하고 죄안 질 수도 없고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죄 중에 빠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뭐 인내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계시고 주홍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희어졌다. 너는 이미 거룩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의가 되어 너를 새롭게 의의 옷으로 입혀서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받으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는데 억울해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용서하는데 억울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데 억울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될까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더 크고, 그 섬김이 더 크고, 그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왜 용서해야 돼? 왜 섬겨야 돼? 그 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귀히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죄,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죽는 그러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머리시니까 그의 몸은 그의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그 몫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의 길을 딱 막고 안 들으려는 그러한 마음만 우리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라. 서로 받지만 우리의 몫은 사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요. 잘하는 거를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하실 그들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개죽음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억울할 이런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법으로 뭔가 거기서 짜장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든지 다 어떻게 무릎 꿇게 하든지 해서 예수님이 죽지 말았어야 하나님의 영광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던 그게 억울해 보이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살던 또 어떠한 죽음을 그 맞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동참한 그 고난이라면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선을 행한 후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지금 뭘로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지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작게 크게 어떠한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있어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뢰하고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이겨서 내 뭔가를 어떻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위탁함으로써 뭐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죽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받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계 열방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정말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인데, 우린 자꾸 기독교의 교주처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그 우리라는 그거를 너무나 좁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우리요. 또 하나님은 지금 그 우리 속에 자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냥 내 중심에 조그마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거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끼리 서로 또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는 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열하는 자, 그거를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 사람을 끼리끼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 그룹에 그냥 끼리끼리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걸로 우리는 족하고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든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한 품에 안고 계시고 한 눈동자 안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 모든 그들의 영혼의 그 문제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있어야 돼.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그 기쁨에, 그들의 어떠한 것에 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할 때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면 우리도 그거 같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걸 힘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떠한 배치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하게 하심은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섬기게 하는 것이요, 용서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은 모든 세상에 어느 교회 가도 그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냥 내 집처럼 모두 하고 다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복음 말고 예수님 말고 얼마나 장벽이 많고 색깔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 충격받은 게 너무 커요. 내가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 조직에 있어도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하고 나는 한 식구 하고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는 어느 나라 사람, 너는 어느 민족, 너는 어느 교파, 너는 직분이 뭐 이런 걸로 다 조금씩 갈라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처럼 낯선 소외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소외감을 느껴야 되느냐가 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하면 나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비춤을 항상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헌신된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 서신 거예요. 우리 편에 섰다는 거는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인간 쪽으로 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의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모든 인생이 겪는 거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원함도 다름질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했는데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 돌리는 게 서로 물거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으라예요.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뜻을 힘껏 지키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성령님이 하나신 것 같이 그한 성령님으로 한 주님 안에 하나 된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을 힘껏 지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 하나된 무리 속에 들어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결국 그 모든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송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받으며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리고 한 입이 되어서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는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 선민이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언자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실 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 자신이 모든 민족의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자기 민족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혈통에, 자기 민족에 자기들의 아버지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1.1에게 오차도 없어요.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통, 유전, 신학 그러한 정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이 복음보다 더 강하게 더 뭔가 포장되어서 그 속속들이 뭐가 섞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그분이 홀로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신다에 그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행하심에 대해서 다 가려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희생해서 뭔가를 해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자꾸 사람이 사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더 큰 멍에를 메고 더 큰 짐을 짓고 탈진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해서 혼돈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도 않고 혼돈시키지도 않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고 아니요 매일 짐 내려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이요.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긁어가면서 우리의 것을 퍼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나 자신이라는 거에 묶여진 그러한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깨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올가매어서 내가 짐지고 내가 그 속에서 허덕거리는 데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과 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한 정말 내 겉껍질을 꺾는 거예요. 나의 그 독을 빼내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괴롭히는 게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나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스스로 묶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냐고 계속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은혜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냐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고 살지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신경해하고 하나님하고 뭐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냥 쫓아가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사는 길만 있지 죽는 길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린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니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죽어서 흙으로 갈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뭐예요? 죽어도 살리라거든요. 우리에겐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마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무슨 그 사람들이 어떤 형제든지 그 사람의 이웃이든지 그 사람의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외모적인 것 너희들의 눈에 잣대 너희들의 마음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라. 그들이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능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신 것이고 이미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값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돌 던지지 말고 그들에게 뭔가를 네가 일으켜 주겠다 일어서라 뭐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받아줬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 감격이요. 그 자체로 찬양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춤추며 정말 잔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남 보고 걸려 넘어지고 뭐남 잣대질하고 그거 안할 거야. 비교 경쟁 안할 거야. 하나님이 날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또 뭐가 부족하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상관없는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넓히 교계를 넓힌다면 다른 종교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온 열방의 온 인류의 소망이 주님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몰라서 못 믿는 그들,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원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무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너무나 차고 넘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는 더 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작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큰 자가 돼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뭔가 꿈쩍달싹하지 않는 더 큰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작아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유익했다고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버렸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유익으로 삼고 있는 거를 오늘도 자꾸 끌어모아서 그것으로 채워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약. 내 안에서는 바울의 그것처럼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권하는 게 아니라 있는 둥 마는 둥 내 마음에 정말 기쁨조차도 감사조차도 차고 넘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강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만이라도 근데 그 마음 하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게 부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잔뜩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계속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다루십니다. 키워나가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것이 다 채워지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선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 삶에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은 나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따먹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추면 그 우리 옆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그 화목케 하시고 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썩지 않게 하시는 그 힘이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각에게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오셔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가 정말 큰일이지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시는 일이기에 그분은 실수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고 계심을 믿고 또 앞으로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무 염려가 없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미 얻은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역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맛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믿음으로 꽉 차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심을 우리가 삶으로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것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연합됨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삶입니다. 평강 따로, 기쁨 따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려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고 계신 일이고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함으로 맛보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주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길 원하나.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일을 당할까, 그것에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사랑하지 못할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삶에 정말 내 몸이 기저귀를 누군가가 갈아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그 하게 하심을 막을 자가 없거든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로 속달반을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언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끝까지 내게 좋은 분에 넘치는 가족 주시고 좋은 이웃 주셔서 정말 끝까지 감사하시며 끝까지 찬양하시며 끝까지 그 정말 온몸에 암이 퍼져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견디게 해주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84세 돌아가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섬김이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 그 속달반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그 해주신 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말하자면 그 육체가 쇠하여져 갖고 다 정말 암덩이가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만져지게 되고 뼈와 가죽만 남고 그렇게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축복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분에 넘치나이다에 그 넘치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입술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걸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하나님 가졌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동일하게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사도들처럼 살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듯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찬양했듯이 모든 오해와 모든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만큼의 축복이 없고 그만큼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안전한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주어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받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과 그 은혜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늘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